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로 2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우리 각각 한 절씩 봅니다. 우리 18절과 24절 우리 한 절씩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인천 선일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서기태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 전해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1975년 제가 25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목이 되어서 강원도의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에 가서 군인교회에서 3년 동안 담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쯤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된 뭘 잘하는 목사가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답이 쉽게 오더라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자 생각했습니다. 설교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제대로 알자. 두 번째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살자.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또 몇 년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은 성경을 알아지고 또 설교도 실력이 늘어나더라고요. 설교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점수로 말하면 60점에 시작해서 70점, 80점, 85점 되면 족하지 않은가. 사람들도 잘한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그만하면 되었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100점 맞을 수 없고 가르치는 일에 100점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문제,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건 적당한 점수 70점, 80점, 90점 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시오. 어떤 율법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 예배에 드리면서 십계명을 매주 이렇게 교독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한국 교회는 십계명 없어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없어진 것 같아요. 현대적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 십계명 매주 교독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율법 지켜라 그래요. 어떤 율법을 말합니까? 십계명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그런 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그만하면 족하다, 영생밖에 충분하다 그런 대답을 들을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상급이 크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청년을 보시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예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부자가 되어서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 그냥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거듭난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 땅에서도 부하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아주 크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 제가 40대에 저희 지방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서목사 저 체코의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따라갔습니다. 3일 동안 체코의 그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한 후에 다음 주일 그 체코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역사는 오래됐고 개혁 교단이라고 그럽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은 어른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앉아서 저는 있는데 이 전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개 다 십자가 걸어놓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벽에다가 잔을 아예 그려놓았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잔을 그려놓았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배 후에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 십자가를 걸어놓는데 왜 저렇게 잔을 그려놓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대답입니다. 우리는 저 잔을 얻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 개혁, 개혁가들의 신앙도 역시 세 가지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출판한 아주 세계사적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천주교 미사의 핵심은 성찬에 있습니다. 매일 성찬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 성찬할 때 떡은 분배해 주지만 포도주는 분배하지 아니하고 신부 혼자 마십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사단 군종 신부가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천주교 신자들 모아놓고 미사 드리는데 제가 그 교회 담임이니까 뒤에 앉아서 보았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떡은 분배를 받아서 먹었는데 포도주는 신부 혼자 마시고 하얀 천으로 닦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떡이 예수의 살이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복음서에 그 성찬을 베푸신 주님의 모습들을 보니까 떡도 나눠주고 포도주 잔도 나눠주었다고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은 우리도 성경대로 하겠다. 그래서 떡도 나눠주고 포로도 포도주 잔도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주교 교황이 그거 하지 마라, 우리 교리에 어긋난다고 그럽니다. 그때 교역자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황의 교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넓은 들판을 갔습니다. 여기서 그 천주교 교황의 군대는 황제 정규 군대고 신앙의 개혁자들의 군대는 농민 시민들의 군대입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조그만 박물관이 있었는데 가보았습니다. 그 신교도들을 고문한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떡도 먹고 포로주 잔도 마셔서 마실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신앙의 각오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포도주도 마시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습니까? 그는 그래서 우리가 아예 포기를 하든지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만큼 하면 그래도 잘 믿는 거지. 어떻게 성경대로 100%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사느냐. 적당하게 타협해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하고 많은 일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버림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 계시지만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그랬습니다. 내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고 탄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대로 다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 내 질병, 내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예수 앞에 오는 것이고 예수 앞에 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습니다. 여기 뭐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보아야 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저는 이 십자가가 중앙에 매달려 있는 것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가 강단에서 지금 자꾸 내려옵니다. 저기다가 영상 스크린을 설치하고 십자가는 뭐 세우든지 작든지 예술적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십자가 갖다 놓고 그러는데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가장 닮은 십자가를 저는 여기 와서 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교회 중심의 십자가요. 우리 가정의 중심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의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 생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혹은 하루 동안이라도 지은 죄요 입술로 짓고 말로 짓고 손으로 짓고 발로 짓는 죄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주의 보혈로 날 씻어 지금 지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설명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흠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곳이 없고 우리를 거듭나게 할 곳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왔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세상에 있는 저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컴포터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께서 상담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 보니까 건강의 문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 그들이 발견한 물이 마라의 물입니다. 마라의 못. 근데 염분이 많아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떨어져서 난리 난리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야 염려하지 말고 저기 있는 나무를 갖다가 연못에 던져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주워다가 연못에 던졌는데 그랬더니 염분이 많은 쓴물이 마실 수 있는 아주 단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고 짐승도 마셨는데 마시고 나니까 해갈만 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이 사람마다 나타난 겁니다. 430년 종로를 타고 갑자기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건너왔는데 말이죠. 사람마다 다 병들었을 겁니다. 한두 가지 고질병 다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건강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광야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 마라의 연못을 나무로 달게 해주셔서 마시는 사람 건강 주셨는데 성경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그 나뭇가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 모시고 사는 사람 죄와 우리의 질병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예배 드리려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들어오면서 가운데 서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 주인같이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십일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저는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세리가 들어왔습니다. 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저 사람 아니고 그 말은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은 성전에 오는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저 세리, 저 바리새인은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돌아가고 이 세리 죄인은 성전에 와서 죄의 씻음 받고 의인이 돼서 돌아갔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때를 씻어야지 목욕탕에 갔다 그냥 옷만 벗었다가 다시 추서 입고 나오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그 더러운 죄 그냥 가지고 의인인 줄 알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반석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 가운데 오는 영원 영생 영생의 길이 바로 십자가. 이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심 물 시냇 물가 물가로 인도하신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 지켜주셔서 지난번 설교처럼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본다고 한글 성경에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우린 그걸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십자가의 길 순례자의 삶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고 우리 찬송인도 우리 담임 목사님 합니다.